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장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우리 11장 37, 38절 말씀 그 전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용돈이 100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소년이 두 주일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를 알 길이 없어서 주소를 God USA로 적어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우편 배달부는 하나님의 미국 주소를 틀림없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받은 우편국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즉시 편지를 대통령에게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대통령은 아이의 편지에 감동되어 비서에게 오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오불도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받은 아이는 너무도 기뻐서 즉시로 하나님께 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돈을 워싱턴 DC를 통해서 보내셨네요. 이들이 언제나 하는 것처럼 95불을 떼어먹고 5불만 보내왔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제가 현 DC 정부를 비판하려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이기에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몇 주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순절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성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삶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왕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였죠. 사울과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기특하게도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솔로몬은 이웃나라 여인들을 궁전으로 불러 모이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반을 부하 장군에게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부하 장군이 오늘의 주인공 여로보암입니다. 한편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일단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앞에 백성들과 함께 섭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을 부리지 말아달라고 함께 부탁을 합니다. 두 주 전 후 함께 생각한 내용인데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한 후 노인들에게 먼저 묻죠. 노인들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충고합니다. 그 충고가 싫어서인지 르호보암은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충고를 구합니다. 젊은이들은 이처럼 말하라고 충고하는데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충고를 따르기로 합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북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왕국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뼈아픈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사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할까요? 25절을 보면은 세겜과 분후에를 건축합니다.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항상 국가의 원수가 되면 자기의 정권을 상징하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성을 쌓음으로 북왕국의 건재를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두 개의 성으로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사실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홧김에 르호보암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을 따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갈 채찍을 피한 것은 좋은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슬슬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로보암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책을 세우죠. 28절 29절 말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왜 두 개일까요? 하나만 만들어서 나라 한가운데 두면 되는데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과 베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은 일단 우리 그린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초록색이 바로 북왕국입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보라색이, 예, 좀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예, 그러면 아래 보라색이 좀 더 내려가 주셔도 되는데, 예, 아래는 이제 그 남왕국인데 그건 보라색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 제일 위쪽에 하얀 표지를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 북왕국의 하얀 표지를 써 있는 좀 더 위로 보시면요. 예. 제가 연습을 안 했네요. 그거는 그만하시고요. 오케이. 거기가 이제 단인데 저기가 여로보암이 생츄어리를 지었다 하고 단이라고 돼 있죠. 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요. 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좀 더 내려가 주세요. 좀 더 내려. 거기에 또 여로보암이 생츄어리를 지었다 하고 아래 바로 이 초록색 제일 아래 보면은 거기가 베델로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감이 잡히겠죠? 단과 베델. 단은 제일 북쪽에 있고 베델은 북왕국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자,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었는지 감이 잡히실 줄로 압니다. 북왕국에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단은 우리 성소의 단뿐만 아니라 도시 이름이 또 단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 뻔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해 드리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명령을 지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것을 허락했다간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다시 쏠리게 될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결국 단을 두 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을 두 단을 만드니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을 또 또 자기가 세웁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처음 시작은 자기의 정권만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작은 욕심이 끝내 단을 세우게 되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 날짜도 자기가 정하고야 맙니다. 새로이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와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ECC 채플에서 M 컨설트가 열렸는데 초빙 강사로 MIT 명예교수이자 전 카이스트 총장님이신 선한표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한국의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개혁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교수들의 job security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이 국가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에 맞게 혁신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가 더 편리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교수님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교수님들은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목사가 돼서 교수님들만 몰아세울 수는 없죠. 저희 교계 PCUS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우리 개교회 위에 노회가 있죠. 노회 위에 대회가 있고 대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교세가 줄면서 어떻게 정치 구조를 바꾸면 재정에 도움이 될까 연구한 끝에 나온 결론이 노회와 총회는 꼭 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대회는 없어도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대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다. 왜 결사 반대를 하나요? Job security.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2의 다윗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실망을 하고 여로보암을 통하여 다윗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로보암은 거기에 실패를 합니다. 그의 왕조는 이대로 마칩니다. 아들은 암살을 당하고 그의 왕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북왕국의 미래도 풍전등화, 바람 앞에 전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대에 금방 임하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꼭 임하고야 맙니다. 여로보암은 일생일대에 최대의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가 왕이 된 후 말씀을 지켰더라면 제2의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북왕국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도록 명령을 했었더라면 그의 집은 더욱 견고히 섰을 것입니다. 아울러 북왕국 이스라엘도 건재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job security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제2의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가깝게 지내는 저희 교단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때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두 그룹이 생겼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그룹과 함께 교회를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용단을 내립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임합니다. 사임할 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사임하니 하나님께서 금방 어디론가 목회지를 찾아주시겠지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사임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또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저금해 놓은 돈은 고갈되어 가고 갚을 용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1년 반쯤 후에 텍사스 오스틴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목회자라는 연락을 또 받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과 함께를 집필하시는 분인데 지난번 모임에서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내일 몰개지만 남아있었는데 그때 오스틴으로 가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아울러 새 집을 짓고 있는데 기초가 놓인 집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도시 중 하나가 오스틴입니다. 한인사회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두 개나 세워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job security와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제2의 다윗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제2의 다윗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반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놀라운 축복을 본인이 받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함께 누리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닌데요? 우리는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라의 원수는 아니라도 우리 각자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왕국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2의 다윗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헤븐 교회 재직 임직 예배 설교차 방문하였는데 그 지역 백인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일찍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 백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교회에 최근에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분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다른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 공천이 다 마치면 후보 장로님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 본다고 합니다. 그로소리도 가보고 우체국도 가보고 이웃들을 만나서 후보 장로님의 평판을 듣는다고 합니다. 만일 마을 사람들이 장로 자격이 없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공천이 취소됩니다. 아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기에 어디서나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마을이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도 작은 왕국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학교도 작은 왕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 작은 왕국입니다. 교회의 각 부서도 작은 왕국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속한 작은 왕국에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제2의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여로보암에 가까워집니다. 다윗도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질 때마다 우리는 다윗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거둡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어 왕, 킹 리어의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리어 왕이 딸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리건이라는 딸에 대해 이처럼 절규합니다. 리건의 마음을 해부해봐라. 그의 심장은 어떻게 생겼는가? 무엇이 그의 심장을 그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리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말씀에서 하나씩 하나씩 멀어져 간 것이 그의 심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간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제2의 다윗이 되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아멘.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로보암을 따라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윗을 닮아가는 축복된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서 하루하루 멀어져 갈 때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그 흉악한 죄에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제2의 다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머리로 계산하며 사는 여로보암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다윗처럼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제2의 다윗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